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믿는 이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이 성공회 출신인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이 존 스토트라는 이름만 적혀 있어도 무조건 책을 사서 볼 정도였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요즘에 나온 책 중에 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덟 가지 제자도의 이 변함없는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단순한 삶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은 어떤 삶이 그들에게 적합한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이들과의 삶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땅에서 모두가 누리도록 창조하신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존 스토트 목사는 몇 가지 대답을 제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또 단순하고 또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또 기독교 단체나 또 교회,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또 촉구합니다. 또 이러한 가난과 부의 이 불공평한 구조에 대해 정치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이와 함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구체적인 방법들 중에서 존 스토트 목사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바로 새로운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과 또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이 몰려드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탄탄대로 같이 보입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연결되집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와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위기를 극복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비롯한 이 새로운 공동체에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한번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조건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요건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일일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토플 토익은 몇 점이어야 된다. 최소한 유학원 갔다 와야 된다. 학위가 있어야 된다. 연봉은 얼마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모든 선택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부르심,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바로 제자의 가장 큰 자격 조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이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우셨으니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의미로는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람들을 그분의 제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의 행위와 관련될 때 이 세우다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물건과 관련될 때는 어떤 물건의 외형을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다른 어떤 성질의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이 열두 명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임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만들어 가신 세우심의 이 과정과 결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라 하듯이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명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서부터 가룟 유다에게까지입니다. 이 명단 속에 눈에 띄는 것이 보입니까? 바로 이 몇 명의 제자들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별명들입니다. 시몬에게 붙은 별명이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별명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반석이라는 별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베드로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습니다. 다혈질에 예수님을 죽더라도 따르겠다고 말해놓고 또 뒤돌아서서는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격이 급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베드로는 이 견고하고 변함없는 반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와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 별명과 같이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에게 붙은 별명은 뭡니까? 보아너기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이 조절이 안 되는 성격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마치 불과 같은 성격입니다. 또 직업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와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제로땅입니다. 무력으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친로마주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로마주의자인 가나안인 시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저는 절대로 이 명단을 보고 이들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성격부터 직업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약점투성이입니다. 이들을 모아놓는다면은 엉망진창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시몬을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이 우리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사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물과 불과 같은 이 두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심에 대한 이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저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저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약점과 그리고 한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성격이 어떨까요? 아신 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소심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200명이 좀 넘을 것 같은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매주에 한 번. 소심한 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저는 어릴 적부터 늘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못되게 생겼다. 참 못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제가 눈이 옆으로 좀 찢어져서 그런가 봅니다. 지금은 정상으로 많이 되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협력하고,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제 원래 성격과 기질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세우심, 만들어 가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흰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 다 흰색으로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그라미를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 다 동그라미 형태로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을 세워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세우심, 만들어 가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이 본문이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제 20절부터 35절까지는 제자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제자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35절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하는 분위기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반대의 분위기로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함이라.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예수님이 이상하다, 하는 일이 이상하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옵니다. 말이 붙드는 거지 정확한 의미는 체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치 체포하듯이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22절에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바알세불과 관련이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억지로 우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이 30절까지는 일명 바알세불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끝나자 31절부터는 다시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바알세불 논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다시 3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붙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단과 이 관계 있다고 생각해서 비난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예수님,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20절부터 31절은 그야말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야기들이 막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본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뒤섞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한번 다 드셔봤을 겁니다. 샌드위치가 어떤 음식입니까? 이 빵이 있습니다. 그러면 빵 사이에 햄도 넣고 계란도 넣고 치즈도 넣고 야채도 넣고 등등 먹고 싶은 것을 막 넣습니다. 그리고 그 빵에 음식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그게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사이에 마치 빵 사이에 음식을 끼워 넣는 것처럼 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중심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가족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내용을 끼워 넣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공동체를 형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한층 고충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는 이 사단과 관련시켜 대적시키는 서기관들의 반응이 연이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부터 현성된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이 두 그룹에 의해서 위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미친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 주제로 시작된 이 본문이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마치 이 결말을 짓지 않고 끝나버린 드라마와 같습니다. 결말이 끝나지 않고 갑자기 엔딩송이 나오면서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편 예고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막 드라마를 보고 있던 주부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막 애타게 다음 주 결말을 막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중단되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말을 지을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 가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31절부터 35절에 이르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한 선포의 내용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선포에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족의 선포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 사람들은 이 말이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이러한 이 구조의 흐름과 의도를 알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두 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은 문자적으로 파리의 주입니다. 똥의 주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귀신의 왕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혔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구슬할 때 무당이 이 신 내리는 것, 입신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파리의 주, 악의 주, 악의 신,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리고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족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에게 막무가내로 화내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서기관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한 국가가 있습니다. 내전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기 집안끼리 집안들 사람들끼리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불화가 있는 집입니다. 이 나라와 집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스스로 분쟁하는 집처럼 사탄도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가 훨씬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종말입니다. 종말. 종말을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분쟁하는 사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이 집, 모든 조직체가 자기들 스스로 싸우게 된다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종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자란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할 것 같은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인 겁니다. 어떻게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싸울 수 있느냐?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싸울 수 있느냐? 왜 싸우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도 바쁜데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더 이상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부적인 것에 있습니다. 이단의 침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적이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은 어쩌면은 대항하기 쉽습니다. 싸우면 됩니다. 이단인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비난을 해도 어쩌면 그거는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고 또 편협한 사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과 내부는 정말로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또 싸우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 곳에서 이런 내부적인 문제, 스스로 이 분쟁하는 문제 어려워하고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단의 침투, 세상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 스스로 싸우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은 우리의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망합니다. 종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교회들의 현실을 우리 자신의 이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으로 전락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을 쏟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알세불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과연 뭐란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예수님은 하나의 충격적인 요법으로 이렇게 말씀 안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강도의 위치에 놓고 설명합니다. 강도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 있는 강한 사람을 꽁꽁 묶어놓지 않느냐? 결박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 않느냐? 여기서 이 강한 자, 스트롱맨은 누굽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탄의 세력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거다. 그리고 나는 사탄과 협력하는 그런 저질의 수준이 아니라 사탄을 결박하는 더 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는 이 비난에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의 눈빛으로 서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흔들리는 공동체 위에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탄을 결박하는 더 강한 자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의 모든 세력을 결박시키고 사탄의 세력에 잡혀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논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에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주제를 말할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야,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분명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악함입니다. 3장 서두에서 볼 수 있는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완악한 겁니다. 무조건 싫은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바로와 같은 마음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을 바로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합니다.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의 마음을 향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에 대한 강한 경고를 끝으로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이 바알세불 논쟁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위기와 소용돌이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이후에 우리는 31절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은 예수님 주변에 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집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사람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는 사실에 아주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과연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 어머니가 누군가, 형제가 누군가 관심을 가집니다. 어쩌면 부러움을 가득 찬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기대들을 깨뜨려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고 밖에 멀쩡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가족의 이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가족을 버리셨는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인가? 물었을 때 밖에 있는 효륙의 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셨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효륙적인 가족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효륙적인 가족을 의미를 충분히 실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혈육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뛰어넘는 더 중요하고 더 고차원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은 아주 감동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34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서로 으르렁대는 마태와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창녀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둘러앉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천천히 그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 자매, 형제, 어머니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영적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놀라운 목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력적인 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이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는 영원하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폭넓은 영적인 이 목표, 영적인 가족의 목표, 공동체의 목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제자를 제외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전에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 반응은 정말로 위협적인 겁니다. 위기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이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신분이나 가문이나 지식에 관계없이 영적인 이 가족의 비전, 영적인 이 가족의 목표를 예수님께서는 제시하셨습니다. 같이 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의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력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목표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생각, 학력, 경제적인 차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 영적 공동체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입니다. 내분과 분쟁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이를 극복하여서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라는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내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